2020년 초부터 우리가 갑자기 불어닥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는 이전보다 더 주님의 죽음의 실체와 맞닥뜨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벌어지는 코로나 확진자의 통계 그리고 사망자의 숫자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죽음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망자는 기저질환자로 알려져 있지만 가끔 원인 불명의 젊은이도 죽는 일이 생기면서 모두가 놀라죠. 혹시 그 죽음이 나에게로도 넘어올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예민해져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 코로나 사망자는 현재 이 코로나로 인하여 작년부터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통계로 한 37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37만 8천 명. 6.25 전쟁 때 한국에서 전사한 미국군이 3만 3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3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죽었던 미군 전사들보다 한 10배 정도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많다고 이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엄청난 것입니다. 전쟁 그 피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 모든 것, 인류의 문명에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도 바뀌었고 문화도 바뀌었고 우리의 의식까지 지금 바꿔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다른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의 의식까지 다 바꿔놓았습니다. 아마 우리의 신앙의 패턴도 상당히 많이 이제 바꿔놓았죠. 우리가 그렇게 마음껏 드리던 예배도 드릴 수 없다는 충격에 우리가 빠졌죠. 이제 몇 차로 이제 지나가니까 약간 이제 좀 우리가 이렇게 적응이 됐습니다. 성탄 예배 때 아주 텅 빈 공간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 저는 목회자로서는 참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뭐 등등. 심지어 이 부활절, 우리가 여러 가지 절기, 또 세례, 성찬, 뭐 모든 우리의 구조들이 다 바뀌었죠. 그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이 바꿔놓았던 이 변화를 하게 만든 그 한가운데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위협. 인류를 강타하는 이 죽음의 위협.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음의 위협이 강력하게 인류에 다가온 것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잘 의식하지 않고 살지만 역시 죽음은 가장 강력한 힘이다는 걸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보다 더 강력한 주제는 인류에 없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또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고 가급적 그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싶지만 죽음은 인류의 가장 강력한 실체예요. 그리고 권세. 온 세상이 이토록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한 것은 결국은 죽음의 권세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를 챙기는 순간 우리는 죽음의 실체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또 이웃을 지킬 수 있다는 이런 믿음 때문에 우리는 마스크를 성실하게 착용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인류의 가장 거대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모든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자, 근데 이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죽음은 그냥 끝이 아니죠. 죽음은 저주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저주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가 완강하게 버티죠. 모세를 통한 별별 재앙이 일어났지만 끝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앙에 손을 둡니다. 애굽의 가정의 장자들이 죽는 재앙 앞에 바로가 무릎을 꿇죠. 가장 강력한 재앙, 가장 강력한 저주. 자, 이 죽음은 어떻게 온 것입니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티끌 같은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흙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이 아담이라는 말이 흙이죠. 먼지, 티끌. 우리의 인생이 티끌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훅 불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화장터에서 시신을 태우고 나면 한 줌의 죄입니다. 한 줌의 죄.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아웅다웅하지만 삶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무슨 힘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죽음은 상실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무리 움켜쥐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애장품들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가진 모든 재산 내 품을 떠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대했던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이별, 상실이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도 죽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대형 프로젝트 앞에 모든 것은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상실이고 그리고 절망이고 고통입니다. 죽음은 해체입니다. 내가 그렇게 관리하고 갖고 오던 육체와 영혼은 해체됩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 급속하게 화학작용을 거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결국 죽음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자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의 형벌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 나는 아담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상관 없다고 해도 상관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내가 죽는다는 것. 죽음으로 아담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의 시작을 창세기에서 밝히 알려주죠. 죽음은 단순히 숨이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그 형벌은 영원한 형벌, 곧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가상칠언의 마지막 46절의 오늘 마지막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숨지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거죠. 숨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 아닙니다. 고통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통에 대한 많은 메시지를 주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힘든 일도 많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해요. 죽고 난 다음에도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단막극과 같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죽음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에 예수께서 숨지시니라 십자가에서. 고통의 문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결국은 죽음 앞에서야 하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다루고 넘어가야 돼요. 신자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오해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십자가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직면하게 합니다. 죽음의 십자가는 답을 하고 있다는 것.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 않으려고 하고 직면하지 않으려고 가급적 피하려고 하고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채 그 죽음에 직면하다가 안타까운 결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정확하게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 십자가는 죽음의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완전한 죽음으로 십자가에서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죽으시는 거예요. 그 죽음이 십자가의 절정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된 그의 목표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살해당하신 억울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중간에 억울하게 죽으신 예수를 기념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 대한 애도주간도 아닙니다. 괜히 우울해야 하는 것처럼 초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을 때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굿뉴스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당하실 때는 어두운 플러스로 시작되었지만 서서히 십자가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분위기가 밝아져요. 어두운 새벽이 지나고 동이 터오는 것처럼. 자, 십자가에서 마지막 장면을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가상치르의 마지막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 말의 의미는 지불 완료, paid up. 이 한마디 다 이루었다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여기 안에 어마어마한 게 숨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을 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에게 주어진 아버지가 맡기신 그 임무를 완수하셨다. 다 이뤘다는 이 말은 지불 완료. 다시 말하면 모든 빚을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 빚이 뭘까요? 우리의 죄의 빚.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빚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하여 다 지불 완료하셨다. 영수증까지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 빚, 죄의 빚은 너무 커서 우리 홀로 갚을 수가 없어요. 지불불능. 우리는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평생 죄의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날마다 죄를 짓는 겁니다.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죄를 짓습니다. 수도 없이 짓습니다. 일평생 지은 죄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행동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아주 큰 죄, 좀 큰 죄, 작은 죄, 아주 작은 죄, 별별 종류가 다 있어요. 봐주고 봐줘도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지어도 1년이면 365번입니다. 10년이면 3,650번입니다. 20년이면 7,300번입니다. 30년이면 1,950번입니다. 80년 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년을 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루에 두 번씩 죄를 짓는다면 한 번 죄 짓는 사람 없을 겁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은 죄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범죄를 얘기할 때 뭐 하는 죄만, 뭐 하지 않는 죄만 뭐 죄입니까, 여러분?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죄도 얼마나 큰 죄입니까? 마땅히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가볍게 했던 그 거짓말이 작은 죄입니까, 여러분? 미움만 해도 살인했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리가 죽였습니까? 살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벼락을 맞아도 100번도 더 맞아야 되고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은 죄가 일평생. 오죽하면 여러분 성철 그 스님이 자기가 일평생 지은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다 그래요. 수미산은 이 불교의 그런 가상적인 산인데 높은 산을 의미하는데 그 산에서 도만 닦았는데 일평생 자기 지은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다 그랬으니까 뭔가 깨달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를 따지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에 남으면 죄만, 죄의 열매만 맺히는 건 죄의 원죄, 원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관점에서 인간론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뭐 어디, 뭐 사람에게 기대하고 실망하고 실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원래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진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지은 죄는 이미 지은 죄를 무슨 죄로 해결을 합니까? 다윗은 시편 51편에 죄 중에 잉태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 홀로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길 외에는 이 인간을,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인류가 진 그 죄의 짐, 그 온갖 저주를 홀로 지고 그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했는가? 예수의 피가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어야 돼요. 구약과 신약을 잘 믿게.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가 참 읽기 힘들고, 연초에 여러분들 읽다가 레위기에서 스타트 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부분이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제사의 구체적인 그 하나하나,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각을 뜨고 갈라내고 콩팥을, 그 모든 과정에 그게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주어질 십자가에 대한 그림자. 그 제사장의 그 옷에 피가 그냥 흥건한 피가 튀고 하는 경우에요. 그게 십자가의 예수의 죽으심을 잘 상징화하고 있는 거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했던 그 구약시대가 이제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와서 또 잡고 또 잡고 일평생 그 짐승을 잡아야 했던, 피를 흘려야 했던, 그렇지 않으면 내 죄를 속죄 안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짐승의 피로 내 죄를 씻었다 한들 또 죄를 지으니. 오늘 여기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가 친히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서 오늘 여기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죽음을 통한 완성을 선포하셨습니다. 위대한 선포예요. 다 이루었다. 인류가 치료해야 할 죄의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다 완전히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패자의 십자가상에서 그냥 패자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비운의 막장 드라마가 아니에요. 절망의 외침도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은 아쉬운 결말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팡파레와 같이 힘있는 에필로그. 마치 언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과도 같아. 기대감이 부풀게 하는 위대한 선언 다 이루었다.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게 하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 여러분, 이 다 이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류를 위한 구속사역의 역사를 십자가가 충분히 완성하셨다는 것. 이제 구원을 위하여 더 이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덧붙여야 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덧붙여야 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의 죽음만으로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뜻이 됩니다. 만약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더해야 할 것이 남아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십자가상에 예수의 죽음이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소멸되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는 짐승의 제물과 달라요. 완전한 제물, 흠 없는 온전한 제물로 십자가에 올려졌습니다. 죄가 요구하는 모든 형벌의 완전한 대가를 지불하셨다. 이게 다 이루었다 해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한 자,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더 이상 죄의 형벌은 남아있지 않다는 것. 왜? 그분이 완전하게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죄들이, 죄의 문제가 소각되고 소멸되고 말소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 숨지시느라, 오늘 이 본문에 숨지시느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완전히 숨을 쥐고 죽으셨다는 게 중요해요. 제물로 바쳐진, 완전히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가 죽으심으로 내가 죽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죄로 인한 형벌은 없습니다. 더 이상 저주는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빚이 없어요. 빚을 청산하셨는데 그 빚의 공포에 그대로 내가 시달리고 불안해하고 그 빚을 갚으려고 애를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피의 공로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자유의 대헌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 그래서 우리는 요즘은 잘 안 부르는데 요전에 막 많이 불렀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제가 부르면 여러분들도 부를 줄 알았는데 안 부르네. 독창하는 거 들으시려고.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자유예요.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 자, 오늘 여기에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당신 자신을 맡겼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부르짖음이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 외칠 때도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시고 이제 아버지 앞에 당신의 영혼을 맡기고 있습니다. 결국 죽음으로 모든 것은 결론이 납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끝이 중요해요. 끝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잘 죽어야 하는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잘 죽어요. 핵심은 뭡니까?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육체만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영혼이 없는 육체는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시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우리 목사들이 임종예배를 많이 드리는데요. 임종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저도 여러 번 임종을 지켜보고 성도들 손을 탁 잡고 기도하는데 숨을 멈추는데요. 삶이 그렇더라고요. 똑같아요. 살아있었는데 도대체 그 몸은 그대로 있는데 왜 죽었어요? 영혼이 빠져나간 거예요. 영혼이 있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한순간 영혼이 떠나버리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체예요. 시신이 되는 거예요. 그건 죽음이에요. 그걸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 연기가 한순간에 연기처럼 빠져나가요. 영혼이. 조금 전까지 대화하고 뭐 반응하고 눈이 깜빡깜빡하고 알아듣고 했는데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어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게 끝을 맺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지막 때 보면 무서워요. 무서워. 막 그냥 발버둥을 쳐요.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분명히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실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깃들 곳이 어디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23편이 정말 주옥같지만요, 사실 6절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6절, 마지막 6절이 중요해요. 앞에 뭐 아무리 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해도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결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결론이 없으면.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eternity. 영원히. 여러분, 무엇이 성공입니까? 어떤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까? 이 땅에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금방입니다, 여러분. 금방. 땅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값이 많이 오르면 못합니까? 잠깐이에요. 내 소유가 아니라고요, 이제. 죽으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끝인데. 그 땅보다 내가 더 오래 살 자신이 있으면 그게 내 거예요. 나는 죽어도 땅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죽으면 땅 주인이 바뀐다고요. 누가 될지 몰라요. 엉뚱한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꼴을 보기 싫으면 오래 사시면 돼요. 그런데 얼마나 더 오래 사시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끝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돼요. 내일이라도. 죽으면, 내가 죽으면 그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자신 있는 대답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돈을 어디에 맡길 것인가? 나의 재산을 어디에 맡겨야 불릴 수 있을까? 그것도 고민하세요. 그러나 진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내 영혼을 어디에 맡길 것인가? 주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에게 고백하는 아들, 그 마지막 고백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나님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십자가 공로 의지하는 사람. 나의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에게 영혼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는 것은 기쁨이 있습니다. 영혼을 맡길 곳이 없는 삶은 비극적이죠. 영혼이 갈 곳 몰라 헤매는 인생은 죽음의 자리가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사람들이에요. 살 때도 믿음으로 살았고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죽을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죽음과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죽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죽을 때는 믿음으로 죽지 못하는 거, 그 믿음으로 산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면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는 거. 이번 주간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뭘 기초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소망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소망. 부활의 소망.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부활을 붙잡지 않는다면 이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소망을 우리가 품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가짜입니다. 왜 믿습니까?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한 사람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때 주님은 그의 영혼을 받아주십니다. 아무런 공로 없었어요. 일평생 죄만 지었던 사형수. 그런데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 믿음의 한 고백이 그의 인생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아무리 이전의 삶은 비극적인 삶을 살았어도 그의 마지막이 은총을 입은 것.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스트 신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생의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외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일평생 죄를 짓고 지었을지라도 마지막 한마디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의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청량할 수 없는 은혜, 세상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죽는 복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죽음의 미학을 놓치면 삶의 미학도 없습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의 일치예요. 끝이 잘 준비된 사람은 현재의 삶도 질서가 가지런히 잡혀 있습니다. 죽음을 이긴 삶은 아름답습니다. 결국은 죽음 앞에 비겁해지면 인생은 망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막힌 결론을 붙잡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일입니다. 이 복음을 아내는 거예요. 남은 과제가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증인의 삶이에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알려야 합니다. 우리만 알고 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의 의미를 바로 깨달으면 알릴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그걸 알았어요. 가봤거든요. 그가 날마다 그런 거예요. 난 정말 내 소원은 빨리 천국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할 일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나를 남겨두셨는데, 여러분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이에요.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루어놓으신, 다 이뤘다고 하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크신 역사인가를 알면 우리는 그 앞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죽어도, 언제 죽어도 호상이에요, 호상. 몇 세에 죽었든 어떻게 죽었든 우리의 죽음에 대한 평가는 그 상태가 아니라 예수. 지상의 관점이 아니라 천상의 관점으로 보는 눈을 기르면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복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지상에 남겨진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당장 죽어도 천국인데 지상에 남겨둔 이 할 일만은, 이 어려운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빨리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이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알리라고. 여러분,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막 여기저기서 개발되어서 이제 막 그 백신 접종이 온 세계 기초에 주목이 됐어요. 희소식이 희소식. 이걸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러분, 코로나 백신, 19 백신, 그런 이 백신은 그냥 코로나19의 백신이에요. 백신을 맞아도 다른 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많은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또 지금도 변종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가 또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백신 하나 나왔다고 우리가 막 온 세계가 지금 그거에 환호하지만 그냥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에요. 그건 맞았는데 다른 병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요즘은. 암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고 독감으로 죽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고 요즘은 여러분 자살로 죽는 사람은 더 많아요. 코로나보다 죽는 사람이 정신적인 이 질병으로 죽는 사람 더 많아요. 백신이 나왔다고 좋아요. 백신을 다 맞아야 돼. 맞아야죠. 근데 진짜 백신은 뭡니까? 예수 백신이에요. 예수 백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백신을 받아서 맞고 우리가 살고 있으면 여러분 이거 다른 사람도 맞게 해야죠. 너는 맞으면 안 된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백신, 우리가 그 공급원들이 되어야 돼요. 이것처럼 더 행복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아직 공포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공포는 코로나 아닙니다. 진짜 공포, 예수 안 믿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일입니다. 코로나 무서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이 진짜 두려운 것이요. 우리는 전령으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백신이 어디 있겠어요? 전해야 합니다. 퍼날라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과 집사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전파합니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전사들로 변했습니다. 빛을 보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라. 그들은 예수의 백신을 맞자 완전히 변했고 전사하고 빛을 본 것입니다. 펄펄 날았습니다. 바울은 감옥 문이 열렸는데 도망 안 갑니다. 왜? 간수들 예수 백신 맞게 하려고. 그냥 감옥에 갇혔다가 옥문이 막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그냥 가야 되는데 그냥 어디로 가서 또 복음을 뭐 할 수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통하여 간수들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 다른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니까 내가 감옥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내가 사는지 죽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백신, 예수의 백신. 여러분, 믿음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삶이 전혀 달라요. 지지멸렬이 아니라 용기 백배, 용기 충천. 십자가 부활의 백신은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끕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음 너머를 본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현재의 삶에도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전 참 이 구절을 너무 좋아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 다음에 무슨 주제들이 나옵니까? 사망이나 가장 강력한 이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이거는 우리의 삶에 닥치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 위대한 선언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끝끝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심으로 인류의 최대의 적수인 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게 하신 이 은혜를 날마다 enjoy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고 한국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있고 우리 개인에게 주신 메시지들이 있어. 특별히 이 죽음이 엄습하는 이 거대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마지막 추수때로 추수의 시기로 삼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웃들 보십시오.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죽음의 답이 없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을, 그 십자가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죽음의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스데반 집사도 너무 멋있어요. 설교가 돌이 날아오는데 얼굴이 천사. 그는 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하늘의 환상이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요, 오늘 현실의 삶이 멋져요, 멋져. 그렇게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여러분 모두가 기가 죽어요. 천하를 호령하던 모든 인류의 뭐가 떵떵거리던 모든 자들이 죽음 앞에 맥을 못 줘요. 그냥 숨죽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번 주일 부활절 설교가 나오려고 해가지고 제가 입을 잡고 있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부활절에 사망한 후에 쏘는 게 어디 있느냐. 그 사망을 향하여 호령한 멋있는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 능력의 비결은 오직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로 이번 한 주간 십자가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잘 정리하시고 묵상하다 보면 그 한 가지 한 가지 다섯 가지 안에만 나오는 은혜만 해도 너무너무 넘쳐를 우리를 이미 충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믿고 이 십자가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망의 권세를 하에 지배하고 받고 있는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의 진 맛을 알리는 예수 백신 공급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